투표소에 가서 도장을 딱 찍는 그 순간 우리가 권력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이기면 당장 세상이 바뀔 거라고 굳게 믿으니까요.
네. 근데 우리가 투표소에 가기 10년 전에 지도위의 선을 긋는 지루한 위원회의 결정 하나가 이미 선거 결과를 확정지어 버렸다면 어떨까요?
와, 그거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걸 우리는 거창한 이념이나 막 TV 토론에서 하는 말싸움으로만 소비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현실의 정치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기계장치와 규칙들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막 분노하거나 환호하는 그 이면에는 늘 그렇게 설계된 톱니바퀴들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번 심층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저희는 바로 그 기계장치의 뚜껑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코리아 베스트와 디 아메리칸 뉴스페이퍼가 제공한 아주 방대한 자료죠. 정치학 종합 가이드를 통해서요.
네, 이 자료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정치학은 절대 국회에서 벌어지는 멱살잡이를 구경하는 학문이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죠.
이것은 일종의 권력의 해부학이자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지 파헤치는 가장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네.
왜 이렇게 여러분이 이 복잡한 학문을 굳이 알아야 할까요?
제 생각엔 뉴스의 홍수 속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그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시각을 갖추는 것, 그거야말로 직장이나 사회의 권력 역학을 이해하는데 가장 강력한 지름길이 될 테니까요.
아, 정말 동의합니다. 자, 그럼 방대한 31개의 정치학 세부 분야에 압도당하기 전에 먼저 이 학문의 뼈대부터 좀 튼튼하게 세워보죠. 전문가님, 정치. 대개 이 단어의 뿌리가 뭔가요? 단순히 통치한다는 뜻은 아닐 텐데요.
네, 어원을 파고들면 그 본질이 아주 선명해집니다. 영어의 폴리틱스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를 뜻하는 폴리스, 그리고 시민적이고 공적인 것을 뜻하는 폴리티코스에서 왔습니다.
아, 폴리스에서 온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사이언스는 라틴어로 지식을 뜻하는 스키엔티아에서 유래했죠. 그러니까 종합하면 공적인 공동체의 일에 대한 아주 체계적인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오, 서양은 그렇고 제가 동양의 한자어, 그 정치를 보니까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르면서도 결국 같은 곳을 향하더라고요. 정은 바르게 다스린다는 뜻이고 치는 질서를 관리하고 안정시킨다는 의미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 동서양 모두 공동체 공적 질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방점을 딱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다루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누군가에게 강제력을 행사해야 하잖아요. 여기서 막 국가, 정부, 권력 같은 되게 묵직한 개념들이 등장하더라고요.
영토와 주권, 그리고 합법적인 물리력을 독점하는 국가가 있고, 그 권력을 실제로 행사하는 기구인 정부가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인, 뭐랄까,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이요?
네. 근데 여기서 권력이라는 단어 옆에 반드시 따라 붙어야 하는 두 가지 결정적인 개념이 있어요. 바로 권위와 정당성입니다.
잠깐만요. 힘이 있으면 그게 곧 권력이고 권위 아닌가요? 막 총을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말을 들을 테니까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점은 그 둘이 엄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골목길에서 강도가 머리에 총을 겨누고 지갑을 내놓으라고 할 때, 우리는 지갑을 내놓잖아요. 강도에게 물리적인 힘, 즉 권력이 있기 때문이죠.
네, 목숨은 소중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 강도에게 내 지갑을 가져갈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반면에 경찰관이 딱지를 떼면서 벌금을 내라고 하면 우리는 군말 없이 내잖아요.
아, 경찰관의 명령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칙에 기반하고 있으니까요. 완전 다르네요.
바로 그겁니다. 권위는 단순히 힘으로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서 사람들의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는 관계거든요.
정당하다는 게 핵심이군요.
네. 그리고 정당성은 이 통치와 제도가 참으로 옳고 받아들일 만하다는 사회 전반의 승인입니다. 총칼이나 공포 정치로 일시적인 권력을 잡을 순 있어도, 정당성이 없으면 그 체제는 끊임없는 반발에 부딪히며 결국 무너집니다.
아, 힘만으로는 세상을 오래 지배할 수 없다는 거군요. 자료를 보면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건이 모든 복잡한 개념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 7가지 통합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 7가지 질문이 정말 유용하죠.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저는 이 질문들을 보면서 마치 우리 사회를 찍는 MRI 기기의 7가지 다른 촬영 모드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건 하나를 두고 7번 각도를 바꿔가며 찍어보는 거죠. 혼란스러운 뉴스도 이 틀에 넣으면 완벽하게 구조화될 것 같더라고요.
아, MRI 비유 정말 좋네요. 그럼 그 MRI 기계를 최근 논란이 자주 되는 뭐 부동산 정책이나 세금 인상 같은 구체적인 이슈에 한번 돌려보죠. 첫 번째 모드는 권력은 누가 가지는가? 입니다. 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세력이 엘리트인가? 거대 자본인가? 아니면 일반 시민의 연대인가?
네, 그리고 두 번째 모드는 권력은 어떻게 획득되는가?네요. 이 정책을 결정한 사람들은 선거를 통해 표를 얻어 들어왔는가? 아니면 막 임명된 관료들이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결정했는가?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제도가 권력을 조직하는가?입니다. 헌법이나 의회의 법안 통과 절차, 혹은 행정부의 시행령 같은 이 게임의 규칙이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를 보는 거죠.
네 번째는 정치 행위자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거네요. 유권자는 자기 경제적 이익에 따라 투표한다, 아니면 뭐 분노나 소속감 같은 심리적 요인으로 움직였나를 따져보고요.
다섯 번째,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의제가 설정되고 막 로비스트들이 개입하고 집행되는 그 모든 과정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국내 정치와 국제 질서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아, 예를 들면 금리를 올리는 정책이 국내 결정 같지만 사실은 미국의 경제 질서랑 묶여 있다는 걸 보는 그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은 이 모든 과정의 결과로서 정치 질서는 왜 안정되거나 붕괴하는가?입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사회 불평등이 극에 달해서 폭동이 일어날지 아니면 불만이 잘 흡수되어서 체제가 유지될지를 진단하는 거죠.
와, 뉴스에서 뭐 오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런 한 줄짜리 보도를 들을 때 이 일곱 개의 필터를 거치면 정말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이겠네요.
그렇죠. 완전히 해상도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누가 이겼다 졌다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 어떻게 이동했는지가 뼈와 살이 분리되듯 구조화되는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 일곱 가지 질문이라는 뼈대를 세웠으니 이제 학자들이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렌즈들을 눈에 띄우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현대 정치학은 무려 31개의 하위 분야로 나뉘어 있거든요.
잠깐만요. 31개면 너무 심하게 파편화된 거 아닌가요? 학자들끼리 자기 분야에만 갇혀서 그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볼 것 같은데요?
겉보기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현실의 정치 현상은 절대 하나의 렌즈만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분야들은 필연적으로 교차하고 결합합니다. 자료에 등장하는 그 민주주의 후퇴 현상을 예로 들어보죠.
아, 민주주의 후퇴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근데 과거처럼 군대가 탱크를 몰고 방송국을 장악하는 방식의 고전적인 쿠데타는 이젠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선거로 합법적으로 뽑힌 지도자들이 천천히 되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제도를 망가뜨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연구라는 렌즈 하나만으로는 이 질병을 진단할 수가 없어요. 과거 독재 국가들이 어떻게 붕괴했는지를 비교하는 비교 정치, 야당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선거법을 어떻게 뜯어고치는지 보는 정당 정치도 봐야 하고요.
아, 자신의 측근들을 대법관으로 임명해서 사법부를 길들이는 걸 보려면 사법 정치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언론을 탄압하는 건 미디어 정치로 봐야 합니다. 이 수많은 렌즈가 융합되어야만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민주주의의 후퇴 과정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는 거죠.
아, 미중 경쟁을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단순히 국가 간의 힘겨루기를 보는 그 국제관계 렌즈만 썼다면 이제는 막 반도체 공급망을 무기화하니까 국제정치 경제 렌즈도 봐야 하고요.
네, 대만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도 당연히 봐야죠.
심지어 뭐 틱톡이나 화웨이처럼 데이터를 누가 통제하느냐 이런 기술 정치까지 결합된 거대한 전략 게임으로 분석해야 하더라고요.
렌즈를 겹쳤을수록 해상도가 팍팍 높아지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모순이 하나 생겨요. 현상을 분석하는 접근법이나 이론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마르크스주의, 뭐 페미니즘, 구성주의, 끝도 없어요. 다들 자기 이론이 세상을 완벽하게 설명한다고 주장하잖아요.
네, 많이들 그렇게 주장하죠.
솔직히 청취자 입장에서는 합리적 선택 이론가가 맞는지 제도주의자가 맞는지 혼란스럽습니다. 다들 정답이라고 싸우는 거 아닌가요? 대체 어떤 이론이 정답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건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요. 그 지점에서 이론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발생합니다. 정치학에서 이론은 종교적 교리나 절대적인 단 하나의 진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일종의 분석 도구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 영원히 옳은가를 묻는 것은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아, 질문이 틀렸다. 그럼 뭐라고 질문해야 하죠?
이 특정 상황과 조건에서는 어떤 도구가 현실의 메커니즘을 가장 잘 설명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정치인들이 막 극단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싸우는 현상을 분석해보죠.
네, 매일 뉴스에 나오잖아요.
합리적 선택 이론을 쓰는 학자는 정치인들이 철저히 표를 계산해서 행동한다고 봅니다. 강성 지지층의 표를 얻고 막 후원금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러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한다는 거죠.
아, 철저한 이익의 극대화라는 측면이군요. 그럼 제도주의학자는 다르게 봅니까?
제도주의자는 개인의 계산보다는 그들이 족한 규칙에 주목합니다. 양당제나 승자독식 선거구제 혹은 극단적인 후보가 유리한 당내 경선 방식이라는 제도가 정치인들을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간다고 설명하겠죠.
아, 마르크스주의자다면 그 정치인들의 배경에 있는 거대 자본이나 뭐 계급적 갈등이 원인이라고 할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틀렸다고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똑같은 코끼리를 두고 다리 근육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사람, 뼈대를 분석하는 사람, 혈류를 분석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층위의 설명을 내놓는 거네요.
와, 훌륭한 통찰입니다. 학자는 이 다양한 도구들을 테이블 위에 쫙 올려놓고 지금 주어진 데이터와 상황 속에서는 어떤 메커니즘이 더 강력하게 작동했는지를 증명해내는 직업입니다.
증명이요? 결국 내 생각이 이렇다, 이런 뇌피셜로 끝나지 않으려면 증명이 필수죠. 근데 어떻게 하나의 이론이 지금 상황에 딱 맞는다는 걸 입증합니까? 여기서 방법론이라는 일종의 탐정 수사 기법이 등장하더군요.
맞아요. 그게 바로 과학으로서의 정치학을 완성하는 핵심 파트입니다. 정치 방법론은 크게 정량적 연구와 정성적 연구, 그리고 형식 이론인 게임 이론과 이들을 섞는 혼합 방법론 등으로 나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딱 읽으면서 수사관들의 역할 분담이 떠올랐어요. 정량적 연구, 즉 막 통계나 빅데이터 분석은 마치 수사반장이 수백 대의 드론을 띄워서 도시 전체를 쫙 내려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오, 드론 비유 신선한데요?
수백만 명의 투표 데이터나 뭐 50년치 경제 지표를 쫙 분석해서 큰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뭐 소득이 낮을수록 특정 정당을 찍는 경향이 20% 높다. 이런 규칙성을요.
네, 드론이 그렇게 거시적인 패턴과 상관관계를 찾아내는데 아주 탁월하긴 하죠. 하지만 그 드론 영상만으로는 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범인의 동기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줌인을 해야죠.
네. 그래서 돋보기를 들고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형사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정성적 연구입니다.
어떤 사건의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적 순서로 쫙 일어났는지 추적하는 과정 추적이나 뭐 정책결정권자들의 속마음을 캐내는 심층 인터뷰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드론이 산불이 어느 방향으로 번지고 있는지를 쫙 보여준다면 돋보기는 방화범이 정확히 어떻게 성냥을 그렸고 어떤 화학물질을 썼는지 인과관계의 고리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겁니다.
와, 두 개가 다 필요하네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드론과 돋보기를 함께 사용하는 혼합 방법론이 대세입니다. 거시적인 통계로 범위를 확 좁히고 미시적인 과정 추적으로 범행을 완벽하게 소명하는 거죠. 완전 범죄 소명처럼요.
아, 완벽하네요. 근데 방법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인접학문들이랑 차이가 좀 헷갈립니다. 경제학도 막 세금을 다루고 통계를 쓰고 행정학도 공무원과 정책을 다루잖아요. 방법론은 비슷한 걸 쓸 텐데 대체 정치학만의 고유한 시각은 뭔가요?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이나 세금 개편 같은 정책이 딱 발표됐을 때 이 세 학문이 던지는 질문을 보면 차이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경제학은 주로 이 정책이 사회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데 효율적인가? 이걸 묻습니다. 행정학은 이 복잡한 세금 제도를 관료들이 어떻게 비용을 최소화하며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가? 이걸 묻죠.
둘 다 효율성에 관심이 많네요. 그럼 정치학은요?
정치학은 훨씬 더 지저분하고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금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해 뒤에서 누가 로비를 했는가?
아, 뼈 때리네요.
파이가 커진다 해도 그 혜택을 특정 집단이 독식하고 누군가가 희생된다면 그 배분의 규칙은 대체 누가 정당화하는가? 즉 효율성이 아니라 권력과 분배 그리고 갈등 조정에 집중하는 겁니다.
경제학이 파이의 크기를 고민할 때 정치학은 칼자루를 누가 주고 파이를 썰고 있는지를 보는 거군요. 결국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피를 흘리는가의 문제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이런 권력의 문제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사고 훈련 중 하나가 반사실 카운터팩추얼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건 학자들만의 복잡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무기예요.
반사실이요? 만약 역사에서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막 상상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내가 이 정책을 시행해서 경제가 팍 좋아졌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칩시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정책 전후의 경제 지표만 단순 비교하면 될까요?
아니요. 전 세계적인 호황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좋아졌을 수도 있잖아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진짜 인과관계를 알려면 그 정치인이 그 정책을 하지 않았을 때라는 평행 우주, 즉 반사실의 상황을 논리적이고 통계적으로 딱 구종해내서 현실과 비교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선후 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하는 관찰 편향을 줄이고 대안적 설명을 끊임없이 검토하는 이 엄격함. 이것이야말로 정보의 홍수와 막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오늘날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정치인들의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는 핵심 사고방식입니다.
와, 듣고 보니 통계와 방법론이라는 게 결국 우리를 속지 않게 만드는 비판적 사고의 방패였군요. 자, 전문가들이 어떻게 세상을 쪼개고 증명하는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며 배움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은 이 지식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자료에 막 기초, 중급, 고급 학습 로드맵이 있던데요.
네. 기초 단계에서는 우리가 앞서 다룬 기본 어휘들을 익히고 일상적인 일스를 그 7가지 질문에 대입해보는 훈련을 합니다.
아, 아까 그 MRI 필터요?
맞아요. 그리고 중급으로 넘어가면 다원주의를 주장한 로버트 달이나 집단 행동의 논리를 쓴 맹커 올슨 같은 학자들의 서로 다른 렌즈를 딱 비교하면서 직접 연구 설계를 해보게 되죠. 고급 단계는 독자적인 데이터를 구축하고 뭐 최신 학술 논문의 방법론을 비판적으로 뜯어보는 수준입니다.
오, 근데요. 자,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기초 단계 권장사항을 보고 솔직히 딴지를 좀 심하게 걸고 싶었습니다.
오, 어떤 부분에서요?
꼭 고전 발췌독이 있더라고요. 플라톤의 국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 저기요, 지금은 AI가 막 3초 만에 그럴듯한 정치 연설문을 써내고 딥페이트 가짜뉴스가 선거판을 뒤흔드는 디지털 정치 시대입니다. 수백 년 전의 낡은 철학책이 대체 무슨 도움이 됩니까? 먼지 쌓인 고전은 이제 그만 놔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대착오적이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죠. 제도의 껍데기나 기술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으니까요. 하지만 고전이 수백 년을 살아남은 이유는 그 책들이 기술을 다루는 게 아니라 바로 인간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요?
네. 고전은 인류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근본 질문을 던지거든요. 첫째는 인간의 본성은 어떠하며 권력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아주 경험적인 현실, 그러니까 이즈의 문제입니다.
아, 그 마키아벨리가 적나라하게 파헤친 거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차지하려는 그 인간의 본성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정당한 국가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규범적 당위, 오트의 질문입니다.
그걸 AI 기술 같은 현실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구글이나 메타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막대한 데이터를 독점하고 시민들을 은밀하게 통제하려 할 때 이것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이건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고민했던 문제. 즉,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끝내기 위해 우리는 거대한 권력에게 어디까지 우리의 자유를 양도할 것인가? 라는 질문의 완벽한 21세기 버전입니다. 옛날에는 리바이어던이 절대 군주였다면 지금은 거대 테크 기업이나 AI 시스템이 된 것뿐이죠.
와, 진짜 형태만 바뀌었네요.
맞아요. 결국 권력을 쟁취하고 정당성을 얻으려 하며 또 누가 통제할 권리를 가지는가, 그 통제는 정당한가에 대한 뼈대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와,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기업이 현대판 절대군주, 리바이어던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 갈등을 빚고 권력을 쟁취해서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인간 정치의 본질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고전이 가장 강력한 미래 예측 도구가 되는 거군요.
네, 시대가 불안하고 기술이 급변할수록 변하지 않는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을 담은 고전의 가치는 오히려 더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어느덧 오늘 심층탐구도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리아베스트와 디어메리칸 뉴스페이퍼가 제시한 정치학 종합 가이드를 통해서 얕은 뉴스 헤드라인의 늪을 빠져나왔습니다.
네, 정말 긴 여정이었죠.
어원부터 시작해서 7가지 엑스레이 필터로 권력을 투시해보았고요. 또 방범론이라는 탐정수사 기법을 통해 현상 이면의 인과관계를 찾는 법까지 다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세상을 디코드하는 강력한 분석 체계를 갖추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여러분이 보는 뉴스는 결코 어제와 같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이 원문 자료의 범위를 한 걸음 넘어서는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꽤 날카로운 질문일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 제도는 사람들의 행동을 구조화하는 규칙이라고 했잖아요.
예.
선거법이 정치인의 행동을 결정하듯이요. 그렇다면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들여다보고 우리가 무엇을 읽고 누구에게 분노할지 은밀하게 유도하는 저 스마트폰 속의 알고리즘,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하고 새로운 정치적 제도가 아닐까요?
와, 헌법이나 의회보다 대중의 인지와 행동을 훨씬 더 강력하게 통제하고 구조화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알고리즘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만약 코드가 곧 법이고 제도가 되었다면 이 막대한 데이터와 코드를 설계하고 통제하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를 묻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던졌던 질문, 권력은 누가 가지는가에 대한 미래 정치학의 가장 섬뜩하면서도 궁극적인 대답일지도 모릅니다.
코드를 짜는 엔지니어와 데이터를 독점한 기업이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군림하는 세상. 그 보이지 않는 권력을 향해 투표권도 행사할 수 없는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이건 현대 정치학이 반드시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이 질문의 답을 스스로의 일상 속에서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정치가 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에서만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여러분이 월급 명세서를 볼 때, 전세 계약서를 쓸 때, 심지어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 다음 영상을 무심코 클릭할 때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 여러분을 둘러싼 권력의 규칙들은 과연 누가, 어떤 의도로 만든 것인지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네,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고이르들의 톱니바피를 인지하는 그 순간,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해상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